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예배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모하는 모두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며 또 가정에서 남아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이 새벽에도 이 시간도 앉아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으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해 하여 주셔서 바르게 해석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해석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뜻을 위하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소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여자를 만드신, 지난 시간에는 남자를, 아담을 만드신 우리가 좀 생각했는데 여자를 만드신 18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시며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녀 출산이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결혼을 통해 자녀들을 출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원어는 문자적으로는 그 앞에 늘 있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에게 맞는 돕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배필이라는 말은 짝이라는 뜻인데 좋은 번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를 위해 항상 그의 곁에 있어 그와 교제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와주는 짝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짝이 되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동등한 영적 특권을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 그들의 역할은 다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뜻이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자가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범적인 여자의 모습을 가르친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 보면 모범적 여자는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되며 그 값은 진주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현숙한이라는 카일이라는 말은 힘있는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현숙한,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그것이 남자로, 이시카일 그러면 용사라고 그랬죠. 에쉐카일 그러면 현숙한 여인 그렇게 번역합니다. 힘 있는 훌륭한 현숙한 여자는 가정에서 자기 남편을 잘 내조하는 여자, 아내로서 역할을 잘 행하는 여자입니다. 그 본문 잠언 31장의 본문에 보면 그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여자네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한 여자이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부잣집의 여자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부지런하고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펼며 간곤한 이런 가난한 그런 뜻인데 가난한 자 주위에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자이며 그러니까 집안 관리를 잘 합니다. 집안 그러니까 가사의 일, 살림살이를 잘 하는 지혜로운 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 그에게 감사하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어머니를 둔 가정의 자녀들은 어릴 때는 철없어서 잘 몰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내가 참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구나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게로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그를 칭찬한다. 남편도 예, 철없을 때는 철이 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잘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아 아내의 고생이 참 많은 거로구나 내가 많이 도와주지를 못했구나 내가 너무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런 것을 늙음하게 더 깨닫게 됩니다. 19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지으신 각종 들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의 몸은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은 모든 가축들과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기에 아담의 지혜가 잘 드러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그의 권위가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생물들은 아담과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는 그에게 돕는 배필이 될 자가 없었습니다. 계속 보십시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처음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처럼 흙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해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개의 두 인격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로 다른 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즉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온 자이었습니다. 그 둘은 한 몸, 곧 한 인격처럼 살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신 것은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아담의 머리뼈나 발뼈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의 갈빗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거나 남자에게 짓밟힘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것을 잘 나타냅니다. 가슴은 사랑의 품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가슴이 뛰고 사랑에 실패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구박하며 학대하는 남편은 자신의 갈빗대를 스스로 치는 자와 같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23절 보십시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본문에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남자 이슈, 히브리말은 이슈 그러고 여자는 이슈아, 이슈아. 이슈에게서 취하였은 즉 이슈아라고 칭하리라. 여성은 아 하고 끝났거든. 이슈, 이슈아. 예, 그러면은 예, 여성이 됩니다. 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갈빗대로 그를 위해 그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아내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보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그가 자기 몸의 소중한 한 부분이며 자기가 가슴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2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혼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떠난다는 원어는 버린다, 보통은 이혼한다 그런 단어에 쓰는 말을 썼는데 부모를 떠나 좀 강한 표현이죠. 부모를 버리고 그 말과 같은데 부모를 떠나. 물론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효도의 의무를 부정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효도를 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말해줍니다. 사람은 어릴 때 부모의 보호와 감독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커서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면 결혼은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 자, 그것이 결혼이다. 이것은 결혼시키는 부모 입장에서도 결혼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부모가 결혼한 자녀를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효도는 자녀 편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부모가 교훈은 할 수 있어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결혼한 자녀의 가정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며 자녀도 결혼 후에는 부모 의존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결혼은 또한 부부 간의 관계에서 보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랑은 연합입니다.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에서 신부는 신랑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한 아가서 2장 16절 6장 3절 말씀이죠. 이것이 사랑의 성격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상대방에게 붙잡혀 삽니다. 그래야 참 사랑의 부부 정도가 됩니다. 결혼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결혼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한 몸이 아니지만 부부는 한 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신 뜻입니다. 부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의 시작과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라는 관계,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즉 삶의 목적과 방식과 심지어 돈 주머니까지 하나이어야 그것이 진정한 부부입니다. 결혼의 이런 원리를 알고 사는 부부들은 복됩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사는 성경적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요약하면 사랑과 순종이다. 그것이 성경이 보이는 바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바로 남편의 갈빗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몸이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 28절의 말씀이고 또 사도 베드로도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마 베드로의 아내도 몸이 좀 약한 모양이죠.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아, 또 바른 지식이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약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 군대를 여자들을 보낼 것인데 옛날부터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은 주로 하고 간혹씩씩한 여자들 건강한 여자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은 그러니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성을 잘 위하지 않는 남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힌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으시고 너 가서 아내부터 사랑하고 와. 아내도 사랑 못하면서 뭐 사람 구실한다고 기도를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핀잔 주시듯이 할 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와, 놀라운 말씀이네.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아, 오늘날에도 정말 그러면 좋은데 3500년 전에 예,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이라고 말할 그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 동안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결혼하면 집에서 아내를 좀 기쁘게 하라. 그럼 아내가 결혼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결혼이라는 거 처음 해보는 결혼을 해서 밥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내가 아내의 역할을 잘하는지 좀 긴장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남편이 편안하게 아내를 위하고 좀 도와주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라. 정말 좋은 법이죠. 성경이 남편에게 교훈하는 바는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다 너도나도 결혼하고 싶어 할 텐데 내가 그런 남편이 있다면 나는 결혼할 것이다 하면은 내가 훨씬 마음이 또 안정이 되고 수고는 좀 하죠. 세상은 어차피 수고로운 세상이지 어디 가도 수고 안 하고 살지는 않는데 그런데 보통은 거꾸로죠. 집안 일보다는 직장 가는 게 훨씬 재미있다고 여성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죠. 집안일이 아주 무료하고 재미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반대가 되면 참 좋은데 집안일이 참 좋고 남편이 직장 갔다 오는 것이 참 기다려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것이 참 즐겁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한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사랑과 순종, 순종과 사랑이다. 성경은 아내의 의무를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믿는 문제 빼놓고는, 믿는 문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니까 믿는 문제와 충돌할 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남편의 말을 따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믿는 문제 빼놓고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 믿음이 없는 남편이 혹 있어도 행위를 보고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착하니 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되게 하라고 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행위로 남편이 구원을 얻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의 단장은 가치가 좀 적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인격성, 도덕성, 내면성으로 단장을 해야 그것이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죠. 아,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외모는 한꺼풀 씌우는 것이니까. 요즘은 더 잘 알죠. 돈 몇천만 원 있어서 성형외과 가서 조금 고생하면은 다 미인들 만들어서 나오는 시대가 된다. 그런 말을 웃음의 소리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그런 정도의 가치이고 돈 몇천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가치가 된 것을 이제는 느끼게 되고, 내면성은 돈 몇천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몇 억을 줘도 내면성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돈 없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부부는 사랑과 순종으로 한 몸이 되며 거기에 결혼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이 없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혼과 연합의 복을 모를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이나 자기 남편을 멸시하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25절 마저 봅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처음 사람들은 순수했고 그들에게는 죄악된 생각이나 감정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선악의 비교 의식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악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물론 범죄한 이유는 달랐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여자는 본래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 본문이 현숙한 여자는 그 남편을 돕는 역할을 잘 행하는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자신의 본래 역할을 알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자신이 결혼하여 현숙한 아내 즉 남편을 돕는 좋은 배필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자가 사회활동을 할 경우에도 비록 어렵지만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 바깥 일도 돌아보고 또 집안에 와서 집안일도 좀 살피고 갑절에 힘이 드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래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본분을 하면서 사회 역할을, 사회생활을 할 정도가 돼야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인생의 생활이라고 보입니다. 둘째로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자브라는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며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결혼을 사모해야 합니다. 부모의 문제도 있죠. 부모가 결혼 생활을 아주 복되게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결혼하지 말라도 나도 결혼 빨리 해야겠다고 사모할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결혼 관계가 아주 복되지 못하면 자녀들은 결혼하라고 해도 에휴 내가 뭐 하려고 결혼해 사서 고생하는가 나는 안 한다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많겠지요. 죄송합니다. 부모 너무 탓을 하는 것 같 자녀들의 문제도 있지만은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야 하는 점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결혼이 독립가정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결혼시키는 부모는 결혼한 자녀를 결혼 전처럼 자기 뜻에 순응시키려 하지 말아야 하고 이상한 부모들도 많죠.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리 와라 절로 가라 예. 뭐 그런 부모들 있다는 말을 간혹 들으면 아이고 그걸 우리가 흔히 그런 말까지 하면은 좀 그렇죠. 남자들이 부모에게 늘 그냥 따르는 것처럼만 보이는 결혼 전에는 혹 그래도 결혼 후에는 달라져야 되는데 자녀도 깨달아야 되고 부모도 깨달아야 되는 또 결혼한 자녀들도 부모를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고 독립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로 결혼한 부부는 사랑과 순종으로 한 몸 되어야 한다. 그것이 본문에 남편은 아내를 자기 갈비뼈인 줄 알고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된 줄 알고 그를 돕고 순종해야 한다. 신약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순종을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순종의 본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한다.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가 된 부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보이신 아내의 역할, 여자의 역할, 남자의 또 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가정들이 그렇게 다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정이 다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있고 상대가 문제가 있고 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보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저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